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특강으로 부부관계의 원형인 그리스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를 찾아서 함께 읽고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걸어가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정을 떠난 한 개체로서의 인간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자라납니다. 자아가 형성되고 인격이 만들어지고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서 인간관계와 삶을 배워가지요. 그래서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가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또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가정의 중요성을 알았던 이 한국 기업들도 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원 한 사람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부르기도 하고 가족 전체를 다 불러서 캠프를 하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하는 일들을 오래전에 해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정의 에너지는 가정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살펴볼 때 가정과 교회 두 공동체 중에 하나만 택하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남녀관계, 부부관계도 해소되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로 영원토록 함께 관계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 안에 자라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를 부인하는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한때이긴 했지만 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자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가정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진정한 가정이요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런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되지 않고서 교회에 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상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예외 없이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근데 부부 싸움의 주된 내용은 권력 다툼입니다. 누가 가정에서 더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두고 늘 다툽니다.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 준 다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와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과 어림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실 부부 간의 갈등과 다툼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응하기보다 저항하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권위는 합법적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에서 부여한 권위가 바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머리로서 행사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모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와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힘이 뭡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바로 그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부 관계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든지 아니면 지식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권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상대방은 권위와 힘을 더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힘을 제대로 발휘하면요, 상대방이 힘을 더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힘을 발휘하니 나도 너와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이런 식의 다툼과 경쟁의 관계 안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이 제대로 권위와 힘을 발휘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잠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이 힘을 발휘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경직되고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권위와 힘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그 다음에 자녀들이 활성화되어져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날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잠재력, 그 다음에 소질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족 구성원들보다 뭘 많이 안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힘으로 가족 구성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지식의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모르면 입이나 닥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 딱 쏘아붙이면 찬물 끼얹는 듯이 가정 분위기는 싸늘하죠. 뭐 이런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으로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가장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부유함이 드러나도록 하셨죠. 그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힘을 부여하실 때 우리 주님의 힘과 권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넓어진 자를 일으키고 죄진 자를 용서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서 성숙시켰습니다. 그게 참으로 권위와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과 또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제대로 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 결혼식 때 주례사로 거의 사용되는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실천적 권면의 말씀이기 이전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근거로 부부간에 서로 복종해야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주제는 5장 2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방식이 남편은 머리됨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아내는 그 머리됨에 순복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창세기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왜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들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여기다가 적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 때만 유독 우리가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제가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본래 위격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person이어서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격이라고 번역하죠. 보통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마치 이 신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속성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수예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자기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때로는 복수로 때로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매우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계셨죠. 계셨다라기보다 이미 계시는 분이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낳으셨고 영원적 출생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삼위가 존재하는 방식이 구분되지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되어 있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지으실 때는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하와를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여자도 영적 본질에서 뿐만 아니라 몸의 재료에 있어서도 남자와 동등한 존재다. 남자와 동등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여자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두 인격이지만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에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신성화 능력과 영광이 각각 다 나타나요. 그러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합해서 그 다음에 3분의 3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다 담지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갈라졌다가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한 사람, 즉 남자에게만 혹은 여자에게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 남자와 여자에게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두 인격이지만 다른 두 인격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홀로 지내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 뭔가 부족하다,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1장 28절에 나타놓은 바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을 염두에 두고서 아직 여자가 만들어져 있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의 하나님 앞편에서의 뭐 거룩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할 만큼 많은 수의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둔,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이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건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동일한 인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많아지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주역물에 물건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찍어내는 방식으로 뭐 여러 수천만 개 만들기를 원치 아니하였어요. 각기 다양한 특징을 가진 다양한 존재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존재를 여럿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모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자, 곧 하와는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수술에 관한 한 하나님보다 타고난 분은 없어요. 인간도 마취를 해가지고 때로 뼈를 절단해내기도 하지요. 장기를 적출해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전혀 피를 내지 아니하시고 피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와를 만드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담이 잠들었던 이 잠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지 죽은 것이 아니죠. 죽음은 타락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을 잠에 비유하긴 하지만 적어도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잠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여자의 재질은 남자의 재질보다 월등히 탁월하다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자의 창조는 마지막 창조 아닙니까? 마지막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께서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출산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는 피가 흐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실 때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와가 만들어질 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함께 피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과 속죄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이 지불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아담의 잠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혹시 제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에 대한 유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5장, 고린도서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담은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만들 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아담인 그리스도를 이 땅 안에 보내실 것을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가리켜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실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신 제2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시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현장에 들어오시는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여자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온 존재가 누군가? 그것은 여자로 비유되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고 천상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라는 이 말, 하갈과 사라 중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갈과 사라 중에 우리 원준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갈과 사라 중에 누굴까요? 원준아 대답해봐. 대답 잘했는데. 자,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졸았습니다. 사라죠,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으니까 종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지요. 근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와는 모든 여인의 원형이자 교회 모형입니다. 하와는 교회 모형이에요.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영원토록 계실 존재는 그리스도죠. 그 사실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잠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 윌리엄 젠킨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잠을 취하실 때 그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을 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공교회, 곧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세우시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세레나데를 불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만드신 이 사건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이죠. 그래서 신약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창세기에서 발견하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이혼할 수 있는가?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대답에서 이 구절을 우리 주님이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다르게 그리스도와 교회 신비롭고 거룩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면, 즉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했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원리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5장 2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근거로 부부간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이 23절에 나타나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에서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계속 빗대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100%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 간의 도리에 대한 교훈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국가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일반은 종 안에서 선을 행하면 보상을 하고 악을 행하면 보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를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육 강식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과 교회만이 신적 기원을 가진 두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두 인격이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희가 현상가족 전체 교제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상가족 수련회를 못한 지가 지금 3년째 되는데요. 우리가 현상가족 수련회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정한 가족, 진정한 가족애를 함께 서로 나누기 때문이죠. 이런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연합, 다양성, 조화, 이게 한 몸의 특징입니다. 몸은 서로 연합합니다. 그러나 획일적이지 않아요. 눈, 코, 귀, 팔, 다리 다 다릅니다. 다양해요. 그러나 조화를 이루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 아픔에 다른 지체가 함께 다 동참합니다. 오늘 오전에 박수기 성도님의 그 근황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 참 우리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외롭게 혼자 지내시는데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작동을 못하니까 자녀분이 홈피에서 소리를 내게 가지고 전화기 수화기에다가 갖다 대면 그거를 이렇게 듣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과 아내의 약점은 이미 다 간파했습니다. 이미 좀 살아보시면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속 죄송한 표현이지만 갈구죠. 계속 지적하고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하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 놓고 또 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용서를 구하고 지난 화요일날에도 그랬는데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주의 몸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먼저 자신들은 일을 다 마치고 와서 먼저 음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난한 노동자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오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이 먼저 다 먹어버려요. 그것은 몸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헤아리는 배려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몸됨의 지체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절대로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한 사람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라면 내 아이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면 그래서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뻐하지만 그러나 즉시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한 지체들을 헤아리면서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파당을 형성하거나 서로 끼리끼리 친한 사람 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몸이 되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 그 말씀에 실패하고 말아요. 한 몸이 되라 그랬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다 전가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 입에서 계속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두 번 역정내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일곱 번, 여덟 번 계속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은 범죄하고 그 결과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시자 책임 전가하는데 바빴습니다. 한 몸이 되라 그랬는데 한 몸이 되기는 그냥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 삶의 자세로 되돌아갈 수 있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실 뭐 가정 특강, 뭐 부부 관계 원리 요즘에 뭐 좋은 책들 많고요. 뭐 입담 좋은 분들의 강의 유튜브에 꽉 찼습니다. 뭐 저의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그럼 뭐 실천적 지침들 책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는 계속 어려워집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이해를 따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앙 안에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작품이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의 몸이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성과 능력과 권세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사역의 방식에 관해서는 성자는 성부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완전히 복종해요. 아내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못나니까 덜 떨어지니까 너는 복종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등성과 종속성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돌맞아 죽으실 뻔했잖아.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다 순종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장로님들은 치유하는 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더 낮고 훌륭하고 사람됨의 질의 수준으로 볼 때 더 낮기 때문에 땅에는 치리하고 여러분들은 치리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 똑같지만 어떤 권위나 진리서도 없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소개할 때 권대익 형제님이 소개를 했죠. 그 권대익 형제님이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공동체 교회는 교직 제도가 없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설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대개 그런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권위자가 없다 보니 질서가 없지요. 그래서 어지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온전히 존재하셨고 성자는 성부께서 나오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이처럼 존재 방식에 따라서 구분은 되지만 그런데 성자는 성부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요. 성령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자를 드러내고 성자가 말씀하신 진리를 드러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래야 돼? 예를 들어 성령께서 왜 나는 나를 나타내지 못하고 왜 당신만 나타내야 되죠? 이렇게 성령이 말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배후에 계시고 성자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원리에 기초해서 남편과 아내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뭐 다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뭐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봤던 자료들 좀 첨가가 될 뿐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전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다 말씀했던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남편을 머리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한을 묻 남성들이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됨과 같음이니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남성들이 다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한 반면 남편들은 유한하고 그리스도는 무죄한 반면 남편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반면 남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성화될 필요가 없으시지만 남편들은 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됨과 같음이니라는 이 말씀, 이 같다라는 이 단어 잘못 오해해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듯이라는 이 단어도 그리스도와 남편이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찬 남편은 그리스도지 인간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권위를 마음대로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강의를 들은 분들은 강의를 싹 들으면서 남편이 아내를 싹 쳐다봐요. 목사님 말한 거 들었지. 이제 내 말에 복종해. 이런 어떤 뜻을 따라서 아내를 싹 이렇게 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라는 뜻이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머리됨은 자기를 위한 권세, selfish authority, 자아적 권세, 자기를 위한 권세, 자기를 드러내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권세는요, 자기 희생적 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로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죽기까지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게 바른 리더십을 행사하는 백그라운드입니다. 어떤 권위를 행사할 때마다 자기 희생적 권위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앞서 예를 들었죠. 힘을 발휘하면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입 닥쳐. 무슨 잔말이 많으냐. 아빠가 하라면 하는 거야. 이런 식의 권위를 사용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머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머리가 잘못되면 몸이 큰 탈이 납니다. 명령을 잘못 보내가지고 뜨거운 난로에 손을 갖다 대게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그 머리는 자기 몸을 해치는 머리가 되고 말하죠. 오늘날 그런 헤드십을 행사하는 남편들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아내에게 미안해 여보 라고 말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죠? 남편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남자보다 옹졸한 남자는 없습니다.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구원과 성화를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과 성화를 이루시는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너의 연약함이니 네가 짊어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로부터 은삼십을 받았던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했죠? 네가 잘못한 죄는 네가 짊어지라. 그 말 듣고 가룟유다가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너의 연약함이 네가 해결하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런 말을 남편이 하면요, 아내나 자녀는 죽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먼저 모든 일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에 대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이 권위를 발휘하려고 할 때 저항하는 거예요. 권위를 발휘할 때마다 주눅들게 하지 않고 자신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과 가능성이 나타나도록 한다면 그 권위를 왜 싫어하겠고 왜 저항하겠습니까? 어떤 남편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드러난 약점, 1, 2년 살면 다 드러나는 그 약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도록 계속 핀잔을 주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서 사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면 산 사람 책임이에요. 데이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이 특강을 쪼개어 나누자고 하면 뭐 열 번, 열 몇 번도 할 수 있겠죠. 데이트에 대한 특강도 제가 몇 번 했으니까 배우자 선택법 그것도 공부해야 되겠죠. 리차드 백스터의 가정윤리에 보면 배우자 선택법이 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청교도들은 그런데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골라야 되는가? 성경의 지침을 따라서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계약하고 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책임은 산 사람이 져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면 그 책임은 배우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조건적 사랑을 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외모, 실력, 신앙 아무도 보지 않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죠? 무조건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 동력을 받지 않으면요, 소진되고 고갈되고 말아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이 불평이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라. 하나님 그분이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잖아요. 그분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잖아요. 그분에게 기대어 있지 않는 사람은 참다 참다가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이죠. 자기 사랑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밥 벌어 먹으려고 여기 있나요? 여러분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게 자아실현이에요. 나는 뭐가 하면 되어보겠다. 되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 있나요? 만족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그때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따라서 남편은 권세와 사랑 이 두 가지 의무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권세와 사랑 이 둘을 연합시켜야 한다. 권세는 포기한 채 사랑만 무분별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포기한 채 마치 전제 군주처럼 행해서도 안 된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권세 위에 세워진 사랑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세는 사랑 위에 세워진 권세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남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죄송한데요. 저만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쳤는데 이런 내용들을 일단 몰라요. 잘 일반 상식을 따라 원가정 안에서 아빠의 모습, 원가정 안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 어깨 너머로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 모양이구나, 아, 저렇게 아버지 노릇하면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새로워진 피조물이라는 것은 존재성의 변화만이 아니고 삶의 방식의 변화,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doing은 being에서, 존재에서부터 삶은 시작되거든요. 이제 아내에 대한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해야 된다면 아내는 뭐처럼 해야 되죠? 교회처럼, 하와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지요? 복종합니다. 복종. 탈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권위하면 싫어해요. 요즘 아이들 꼰대다 이런 말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꼰대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서 잔소리도 함부로 못해요 요즘에. 왜 사람들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합니까? 왜 여기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그 이유는 복종은요, 인간의 죄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거든요.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지 않고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에 반기를 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왜 복종을 싫어하는가? 잘못된 권위자 밑에서의 부정적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권위자로부터 잘 섬김을 받았다면 권위하면 매우 좋은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으로나 지식으로 굴종을 강요당했던 이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복종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의 원형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 아시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을 때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그게 복종하는 방식이에요.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이고 아내에게 복종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서상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에게서 하와를 만드셨고 타락은 하와가 먼저했고 이런 창조와 타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고 아내는 머리인 남편의 말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비뼈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갈비뼈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물이죠. 여기 갈비뼈가 쫙 있어요. 이런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와가 사탄의 꾀임을 받았을 때 결정적으로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권위자인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물어보려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아니 뭐 그러면 여기 무슨 특강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런 깊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내용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말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져야 될 두 번째 덕목은 존경입니다.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도 존귀와 사랑과 또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인격을 존귀하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특강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 위한 특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머리로서의 위치를 절대로 허물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예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비부 성형부할 때 때로 요즘에 연상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몇 살 더 많아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제가 권면을 합니다. 이제부터 말을 할 때 특별히 그런 가정은 서로 높임말을 쓰십시오. 존대어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까 어떻게 돼요? 아까 김성인 성도님이 잘 말씀하시대요. 서방님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서방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너무 설설설 기면 안 되겠지만 서로 이렇게 높임말을 쓰면 관계가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물론 때로 또 친밀할 때는 나이가 많은 또 남편의 아내에게 또 낮춘 말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하인 부리듯이 그렇게 말을 해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사 사람이나 친구들한테 그리고 교인들한테는 매우 깍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동창회 참석했는데 아내가 자기 친구한테 저기 저 배 나온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저 뚱뚱 보이지 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홀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앞에서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아내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고 또 이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 죄악된 본성으로 볼 때 참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내들이 먼저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고 하늘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서 그분의 뜻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또 돕는 배필로서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원형인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깊이 있게 알고 묵상하여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때 이 내용을 꼭 적용하셔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래서 가정 안에 들어오면요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지 다섯 번째 특강 때 자녀 양육에 대한 특강을 하겠지만 자녀 양육도 이 바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자녀 교육 될 리가 만무합니다. 안 돼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 하는 것을 보는데 바꿔 말하면 오늘 드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교육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남편은 남편으로 또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미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지침을 주고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구현되고 실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